여러분들 그 BTS라고 아십니까? 예, BTS 들어보셨습니까? 예, 방탄소년단이라고요. 예, 얼마 전에 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이 본상을 수상하는 아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팝 소셜 아티스트라는 인기상을 얻게 되었고요. 이것을 3년째 이 빌보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또 빌보드 본상이라고 할수 있는 탑 듀엣 그룹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이 보이 그룹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보이 그룹의 노래를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고 이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이 노래를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고 또이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요. 이들은 21세기 비틀즈라고 불리며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는 시대와 모든 환경을 초월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악에는 사람의 추억이 담겨 있고요. 또 사람이 받았던 감동이 담겨 있고요. 또그 안에는 사람들이 기억하였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음악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활 노래입니다. 지난 시간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하러 온 아말렉 소년을 처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또한 그가 사울왕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결코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강제력을 동원하여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애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가는 히브리어 키나로 보통 장송시라고 불립니다. 이 장송시는 죽은 사람의 처지를 슬퍼하는 과거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진 개인적인 시를 가리킵니다. 또 성경에는 이 장송시 말고 이 비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처해 있는 고난을 한탄하면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본장에 기록된 이 시는 개인의 죽음에만 국한해서 애도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죽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평에서 새롭게 해석을 한다는 점에서 이 장송시의 범주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개인적인 죽음으로만 받아들이며 이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며 신앙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시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이것이 장송시가 되는 것이고요.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소원하는 비탄시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조상하다라는 것은요, 애가를 부르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약간 말씀을 보면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애가를 요나단을 위해서 불렀다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요나단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또 부르고 있습니까? 사울왕을 위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던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또한 요나단은 왕권에 대한 욕심도 없어서 이 왕권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기리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에게 결코 호의를 베풀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죠. 사울왕은 다윗의 일생의 원수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가 비록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지만 결코 다윗의 입장에서 그를 위해서 슬퍼한다라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을 한 명 떠올려 보십시오. 무슨 공통의 원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상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사건을 겪고 죽임을 당하였다라면 여러분들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춤을 추시겠습니까? 기독교적으로 양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춤을 못 추지만 속으로 기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모든 만남들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겪어온 삶이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렇게 사울왕에게 쫓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자신이 걸어온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대상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넓은 그 경륜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한 가정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울왕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핍박했던 인물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서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죄성을 지닌 자연인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그 무게를, 죄의 무게를 짊어진다라는 것은요, 또 그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난 존재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사람을 향한 용서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그 유명한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믿음의 고백의 구절입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입니다. 형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사명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믿음의 성도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만남들과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다윗의 애가의 제목을요, 활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원어에는 이 노래라는 의미가 없고요, 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활이라는 단어는요, 사울과 요나단을 상징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바로 활입니다. 활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양궁같이 이렇게 쏘는 것을 바로 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요나단은 활솜씨가 대단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요나단과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활 실력이 탁월했다라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자신이 자살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적군들이 쐈던 활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의 죽음의 클라이막스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의 인생은요, 활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활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활이라는 단어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성을 드러낸과 동시에 그들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제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렇게 언어에 대한 이것을 너무나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언어적인 유의를 통해서 이 제목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와 은사와 같은 장점이 결국 사울과 요나단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도 받고요, 건강의 복도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획을 굉장히 잘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잘 찍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우리의 것인 양 착각하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무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공격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반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활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살은 그 정직한 자라는 뜻으로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 기억되어야 할 의미 있는 사건들을 모아서 이렇게 집대성한 책이 바로 야살의 책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에게서 물리치시던 때에 발생했던 태양과 달이 멈췄던 사건이 바로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두 가지의 사건, 바로 이렇게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을 때에 달과 해가 멈췄던 사건과 이제 다윗이 고백하였던 활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죽음을 내도하고 그들의 용맹과 미덕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명예를 드높이고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21절에서 사울은 생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기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달라라고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가문을 부탁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요청을 다윗은 신실하게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원수가 잘 안 될 때면 우리가 이것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더 안 되게 만들 텐데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해지고 나빠지는 상황들을 다윗이 막아주고 그의 명예를 오히려 더 챙겨주고 그를 높이는 일들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한 두 인물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영웅과 같이 격상시키면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왕으로서 다윗은 이 사울을 존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 비참하게 죽은 그 현실에 대해서 잘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수치를 당하면 누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걸어갔던 사울왕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결코 사울왕의 실패와 죽음과 비참함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드디어 3절 말씀부터 활 노래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활 노래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쉽습니다. 19절과 21절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픔을 토로하는 것이 24절과 27절입니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미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토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름다움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들노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채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수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용사에 대한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 노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요나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들노르처럼 빠른 민첩한 용사로서 바위를 타고 올라가서 혁혁한 전투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노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영광이다라고 한글 성경은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들노르와 같은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요나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의 정서에서는요, 산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 바로 산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이와 같이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다윗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19절뿐만 아니라 25절과 27절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라, 이것은 어떻게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라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우리가 읽었던, 제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이 문장 가운데 수많은 수사학적 기법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상대를 불러 감정이 극적으로 고양되어 있음을 전달하고 여운을 일으키는 도노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감탄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말을 써서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영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복을 통하여서 운율을 살려서 강조하는 평행법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과 비교하여 역동성을 강조하는 직유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문장의 내용을 이어지는 문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동의적인 평행대꾸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 단계 한 단계 더 이것을 가중시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층법이 여기에 비유법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짧은 세 개의 구절에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 여섯 가지의 이러한 비유와 이러한 수사학적인 기법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시의 수준은 거의 거장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도피 생활을 할 때 그가 블레셋 지역에 넘어가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라는 도시는요, 다윗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상황을 표현하는 도시가 바로 이 가드였다라는 것이죠. 또 등장하고 있는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해안에 있었던 또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아스글론과 가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 두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전체 지역을 총망라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은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다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하는 원수가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블레셋 사람을 할례받지 못한 자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과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또 다른 표현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할례받은 사울과 요나단이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인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더 큰 수치와 아픔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패배의 현장이었던 길보아 산에서 이 둘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 길보아 산을 저주를 내립니다. 이곳에 다시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말 것이다. 재물 낼 만한 밭도 전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극도의 심리적인 황폐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차라리 이 길보아 산이 저주받은 땅과 산이 되어서 과거의 치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산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대지로 와서 22절부터 23절까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미덕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피, 기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을 때 뭘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고 기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들이 희생제사의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죽은 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을 위하여 이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쏜 화살이 겨냥한 목표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전쟁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두 용사의 공로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 와서는 사울과 요나단을 두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수리와 사자입니다. 공중의 왕은 누구죠? 독수리고요. 땅의 왕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 사자와 공중의 왕 독수리와 같이 요나단과 사울은 누구입니까? 바로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들은 대단히 민첩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다라고 사울과 요나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24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생전에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붉은 옷과 또한 금 놀이개를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것을 받아서 자신들이 착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울의 통치 아래서 이들이 평안과 안정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요나단을 한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나단을 형이래요. 예. 여러분들 형 있으세요? 예, 언니 있으세요? 육신의 형과 육신의 언니 말고요. 영적인 형과 영적인 언니가 있으세요? 다윗 자신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요나단이 베풀어 주었던 선의와 은혜로 기인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형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던, 늘 위기 때마다 다윗을 도와줬던 형과 같은, 영적인 형과 같은 요나단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보기에도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대단히 기이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인해서 이렇게 불가능하고 경이로운 사랑을 요나단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형과 믿음의 언니들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통했는지요. 남녀간의 사랑을 초월한다라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 대상을 요나단을 칭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누가 있는 것이에요? 요나단과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뭘 봅니까? 지금 현재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원수로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원수, 상대방은 뭐예요? 아,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울왕의 공로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걸어갔던 13년간의 광야 도피 생활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다윗이 진정한 믿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인가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누가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가정 가운데 놓아두시고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고난을 당하고 쫓기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교회가 걸어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애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의 죽음에 애도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셔서 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임을 받아들이셔서 신앙 가운데 오히려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과 요나단은 자신들의 장점으로 대표되는 활의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활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강점을 자랑하다 보면 그 강점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울왕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을 떠나면 잘못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장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이것이 다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너무나 많은 돈이 있습니다. 내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과 돈을 너무나 강력한 무기이고 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믿음의 동역자 요나단과 믿음의 대적자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셔서 이 바른 신앙의 정립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어진 모든 관계가 왜 주어졌는지를 잘 돌아보셔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히려 영적인 가정들을 우리가 형과 언니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서울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